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됨을 드러내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이유를 밝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 바울, 바울 하면은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보다도 오히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만큼 이미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도로서의 그 예수님의 제자이자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 없이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랬을까요?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내세울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열두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세울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또한 그 회중들 역시 자랑하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지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그런 지도자들이 역시 많았고 회중들 또한 그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분파들이 많고 저마다 그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경향이 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또 어쩌면 다른 지도자들의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편지, 직접 쓴 편지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스스로 힘주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핸디캡이 있었죠. 예수님과 직접 삶을 살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사도냐 하는 그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런 만큼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하는 주장을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첫머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자신의 얘기처럼 하지 않고 그 첫머리를 보면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그런 경험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역시 그와 같은 체험을 했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나도 자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서두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낯선 언어로 그 체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데는 오늘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어떤 세계관 내지는 우주관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이런 표현이죠. 신과 함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세계관, 뭐 우리 동양적인 세계관입니다만 그런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변의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런 당대 우주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만이 아니고 상당 부분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우주관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첫 번째 하늘은 뭐고 세 번째 하늘은 뭐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당성 여부보다는 그 우주관이 정말로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에 비춰볼 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일상적 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신비한 체험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평범한 경험의 세계와 그 세계 안에 그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의 세계입니다. 그 체험, 그리고 그 체험에 따른 그 확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 자신도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첫 대목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그 자랑을 하면은 그 청중에게는 벌써 한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다 경이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그 한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도 그 자랑을 나는 접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랑거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보다도 그 어떤 후광의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 문맥이나 논지나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평범한 촌부가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지만 어떤 사계의 권위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위에 나는 의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진실을 전할 뿐 그 어떤 외적 권위에 힘입어서 그것을 전하고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의중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진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자랑거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만큼 했고 가문이 또 뭐 그렇게 처지는 가문도 아니고 공부할 만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껌뻑 죽을 수도 있는 그 얘기만 늘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껌뻑 죽을 수도 있는 그 신비한 체험마저도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현혹하기보다는 남들도 다 알아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되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 보기에 우월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단순한 약점 정도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자기 몸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요 가장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점이 뭔지 딱 떨어지게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얘기하기를 그럼 뭘까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그게 뭘까?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기를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에게 붙잡혀 있는 몸의 현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몸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그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을 때는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는 그런 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에 박힌 어떤 가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하는 표현과 주님께서 주신 가시다 하는 이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탄에 아직 붙잡고 있다 하니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시,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데 나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셨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한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바울 스스로로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주신 가시, 그것은 통상적으로 질병을 뜻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뜻합니다. 이 몸의 가시라는 말은 거의 틀림없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육체적 질병을 암시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그 점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몇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요. 간질병이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질이라고 보기도 하고 있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언어장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언어장애에 관해서는 제가 뭐 근래 계속 이게 이 바울 서신이 있다 보니까 얘기했었죠. 똑같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그를 직접 대하면은 별 볼일 없고 말도 어눌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달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바울은 글 보면 이렇게 유려한데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 장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언어 장애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질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각한 육체적 질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꺼림칙해 보이는 어떤 질병을 안고 있었는데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나를 잘 받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렬적으로 수없이 많은 선교활동을 했지만 아마 그 선교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을 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태가 사람들에게 꺼림직할 정도였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진실하게 받아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정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의 본문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바울을 정말 괴롭히고 바울로 하여금 정말로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장 결정적인 영의 영광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병든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병든 그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곳 사람들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바울을 보고 그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극진한 돌봄과 긴밀한 교감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태도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 병이 안질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추정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 표현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눈이라도 자기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열성으로 자신을 돌봤다, 그만큼 깊게 헤아리고 깊은 교감을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화려한 매력이나 유창한 언변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약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진실을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더 바랄 것 없는 인간관계, 더 바랄 것 없는 인간간의 신뢰관계를 뜻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진실에 대한 진정한 교감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그런 교감을 경험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딱 보면은 바울이 너무 말이 많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야, 이렇게 번잡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그 형편과 마음을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바울이.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특히나 바울의 친서는 거의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쫙 일필 휘지로 쓴 편지입니다.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처음에 볼 때는 이 논지가 뭘까 이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다시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신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야, 바울이 얼마나 번잡한 이렇게 얘기, 이렇게 그 또박또박 말해야 했던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이 대목은 말이 정말 많다. 말하자면 사도로서 바울의 인간적 고뇌 같은 것이 이 대목에서는 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구차스러웠을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하면은 다 고상한 얘기로만 보이죠. 그리고 워낙 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상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구구하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구차스러웠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결국 요체를 얘기하자면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리고 고금당한 자기를 맞이해달라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말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구차스러웠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박또박 번잡하고 불편해도 또박또박 말해놓은 덕분에 오늘 우리들도 그런 정황을 다시 헤아리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좀 어떤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다시 오늘 그 이 주장의 논지를 따라가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할 때 진실해집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신의 한계를 알 때, 스스로의 약점을 알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집니다. 타인을 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용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약점을 혐오하고 배척한다면 스스로 인간이 덜 됐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타인의 약점을 혐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내가 인간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타인의 약점을 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화려한 것에 마음이 끌린 경우 그 화려한 빛이 퇴색해 갈 때 마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수많은 대중문화의 스타들이 명멸해가는 가고 때로는 그 스타들이 스스로 잊혀져 간다고 느낄 때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화려함에 덧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실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도로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모든 것이 비워진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것이 다시 긍정되고 모든 것이 다시 채워주는 출발점입니다. 채워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지키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믿음 또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 그 역설은 진정한 그야말로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때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교회가 자랑할 때 우리는 이만큼 가졌어. 우리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규모가 커. 이렇게 자랑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의의는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것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랑한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 장사와 종교 상품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강함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약함은 모두를 수용합니다. 약함은 겉모습과 명징한 언어를 넘어서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무르게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